야,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두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12월 달에 이제 금요성경 공부가 한달 쉬지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두 왕국을 계속해서 살펴볼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이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시는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두 왕국이 어떻게 구별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사실 그 이후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그 후에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통해 구원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그때에는 사실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나안 땅 안에서는 신정국가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로 알려주셨는데요. 우리가 그 이후의 시대를 좀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두 왕국이라기보다는 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많았는데, 구약에서의 가나안 땅은 그래서 천국을 증거하게 하신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 가나안 땅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 은혜의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다스리세요. 그래서 그땅 안에는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 그 땅에 속할 수가 없었죠. 또 이방 민족들은 다 내쫓아야 했고 다 진멸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교회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현실이 증거되어 했는데요. 그 이후의 삶을 좀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잠시 그 가나안 본향을 떠나 이방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셨는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두 왕국에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좀더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즉, 천국 본향을 잠시 떠나서 이 땅에서 물론 교회에도 속해 있지만 또이 땅에, 나라의 시민으로 또 나그네와 행인으로 우리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살아가던 때를 우리가 볼 텐데, 그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명령을 보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주시는 명령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요구하시는 것하고 이방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요구하시는 것에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조금 살펴보면 두 왕국에 속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를 더 뚜렷하게 볼수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하면은요,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예레미야서 2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우리 성경 순서다 노래 부르면서 알고 계시죠? 장세기 출애굽기 예레미야 29장 신약 구약 성경 1097페이지에 있습니다. 29장을 쭉볼 텐데 먼저 4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7절. 예,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자,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주어지던 시대적 배경은 언제였냐면, 이제 마침내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의 손에 의해 멸망을 당할 때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러한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가나안 본향을 떠나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보면 그들이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곳에서 이렇게 살아가라. 즉 그곳에서도 하나님 백성 된 것을 버리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방 땅에서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이방 땅에서 어떠한 삶을 요구하셨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걸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바벨론 땅을 알려주실 때 사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특별 은혜의 영역을 보면 바벨론은 어떻게 보면 사단의 왕국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국이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들과 사단의 후손들과의 전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은 사단의 왕국을 보여주는 면도 있지만 일반 은혜의 면에서 보면 그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은 교회였고 바벨론은 일반 은혜의 영역에서는 세상 나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참 희한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지만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이방 백성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일반 은혜로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두 면을 좀 우리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28장부터 우리가 연결되는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요, 다 읽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바벨론 왕의 권세에 순종하라고 하세요. 바벨론의 법을 따르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읽은 구절에 보면 그곳에서 집을 짓고 가정을 이루고 그곳의 열매를 먹으며 마치 바벨론의 백성 중 하나처럼 살라고 하십니다. 이거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를 버리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속한 하나님 백성의 삶도 있지만 바벨론에서 살아갈 때는 바벨론의 백성으로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두 왕국을 구별하시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생산하고 번성하고 쇠잔하지 말라고 명하시며 그 땅에서 복을 주시기까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첫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복된 창조 명령과 닮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서 본향을 떠나 잠시 나그네 삶을 살아가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존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이방 땅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그 에스겔서를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 남유다가 그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세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이제 성전도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어디로 가셨죠? 그 생각나세요? 그 구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동편으로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으로 가신 이유가 뭐였죠? 그 동편에는 어느 왕국이 있었냐면 자기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땅이 있던 곳이 동편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나안 타락한 교회를 떠나셔야 했고 무너져야 했지만 그 영광이 떠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잊지 못해서 동편 땅 바벨론에 가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데 조금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모습에 가나안 땅에서 함께 하셨던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 바벨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성읍에 평안을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라고까지 하세요. 그들의 권세에 순복하라고 하시고 그 바벨론의 평안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도 평안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이제 이 포로기의 삶은 언젠가는 포로기의 삶이 끝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얼마가 지나면? 70년이 지나면. 즉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을 가나안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인데 그때까지는 이방 땅에서 나그네된 자기 백성들을 보존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바벨론의 권세에 복종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바벨론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의 문화에도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 때가 이르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바벨론을 우리 하나님은 일반 은혜로 다스리는 세상 나라로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벨론 권세에 복종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백성들처럼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뭘 기도하는 거냐 하면 그 땅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평과 정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본향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본향으로 돌아갈 날을 소망하며 이렇게 하라고 하세요. 즉, 바벨론을 순종해야 되고 바벨론의 법을 따라야 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 땅의 평안과 또 그 땅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며 그 왕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했는데 어떤 믿음으로? 돌아갈 본향을 찾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의 법을 순종할 때에도요, 그죠? 어떤 믿음으로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정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어떤 믿음으로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저 미국 잘 살게 해달라? 그거 아니에요. 우리도 돌아갈 본향을 찾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날까지 이 땅이, 이 나라가 평안함으로 우리가 평안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늘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바는 무엇이었죠?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뭐 다 그렇게 전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전했을까요? 29장 곧 뒤에 따라오는 8절에서 11절을 보세요. 8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지금 이 앞에 28장을 읽지 않았지만 28장하고 계속 연결을 해보면은요, 하나님이 70년이 차면 이스라엘을 다시 본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인데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평안하기를 힘쓰고 복종하게 하고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전했냐면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 세상에 또 다른 힘을 빌어 바벨론에 대한 반역을 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어디에 도움을 청했죠? 애굽에 또 다른 세상 힘에 도움을 청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경우 오히려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선지자는 우리가 이 바벨론 왕국이 너무나 악한 왕국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한 왕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왕국을 무너뜨리자. 이게 더 옳게 들렸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날까지 우리 이 바벨론을 순종하고 바벨론의 법을 따르고 바벨론 왕을 섬기며 살아가자. 어떤 게 더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따르고 싶은 말이었을까요? 그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 살아가는 동안 두 왕국을 구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바벨론을 순종하고 법을 따르고 살아가며 그들이 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 그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구해하며 살아갈 게 있다는 거죠. 그 뒤에 오는 우리가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잠시 이방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사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하시죠. 그러고 나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구절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뤄주시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이 말씀을 아무데나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저 내 삶이 좀 더 나아지는 것, 내 삶이 좀 더 잘 되는 것, 그 구절에 이 구절을 억지로 맞추어 풀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 구절을 주실 때 배경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주실 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소망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는,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려는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잠시 그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장래에 소망을 주고 우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시는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방금 읽은 구절을 보면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시나요?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 때.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 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장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 가지신 궁극적인 기쁘신 뜻. 그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고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흩어진 백성들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신 본향 땅으로 다시 모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 이 뜻이 곧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바벨론 땅에서 그들의 권세에 끝까지 순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구절을 뭐하고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 찾는 믿음.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의 권세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을 무엇으로 하라고 하시냐면 본향 찾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 나라의 법에 순종하고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그 이유는 우리의 돌아갈 천국 찾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보존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날까지 바벨론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며 바벨론의 자신의 삶을 복종하며 살아가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위해 기도해야 했어요. 목적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삶에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돌아갈 본향이 없었다면, 돌아갈 본향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들은 그저 바벨론이 다인 것처럼 그 바벨론에서 잘 되는 삶의 목적을 위해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고 바벨론을 복종하며 살았을 거예요. 목적이 바벨론에서 잘 되려고. 그런데 그 목적이 아니에요. 아니, 돌아갈 본향이 없이 바벨론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반란을 꾀하고 바벨론 정부에 대항해서 싸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너희들의 본향은 그곳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본향으로 돌아갈 날을 소망하며 잠시 나그네로 거하고 있는 땅에서 주어진 권세에 순복하고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며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세상 나라의 권세에 순복하는 것도 그리고 이 세상 나라 정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 찾는 믿음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날까지는. 그러나 그날까지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잠시 나그네로 거하는 바벨론 땅에서 주어진 모든 권세를 순종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예배의 삶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끝까지 지키게 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순종해야 되지만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까지 저버리는 것까지 순종하지는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걸 버리면서까지 순종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 땅에서 이제 살아가는 동안 그런 모습을 누구에게서 보게 되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 아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 정말 바벨론 왕을 섬겼어요. 순종했어요. 아주 좋은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이 금한다고 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삶까지 버리지는 않았다는 거죠. 비록 자신이 사자밥이 되고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해도 하나님 믿고 예배하는 삶 끝까지 지켰습니다. 왜? 두 왕국을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속하여 있고 돌아가게 될 그 영원한 왕국이 어디인지, 바벨론 왕보다 더 큰 왕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구차히 이 땅의 생명을 구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비록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나라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며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예배를 지키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돌아갈 본향 찾는 믿음으로. 그런데 그렇게 주어진 환경을 위해서 나라와 하여금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이 세상을 위해, 이 세상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그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믿음과 예배를 지키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돌아갈 본향이 없는 바벨론의 시민으로서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한 가지 예가 이 일주일의 패턴입니다. 우리도 6일간은 정말 세상 백성들과 같이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주일은 내가 속한 나라가 어디인지, 내가 섬길 왕이 누구인지 공예배로 하나님 예배하며 그 현실을 끝까지 죽기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이 두 왕국의 현실을 특별히 본향 찾는 믿음으로 이 세상 나라의 권세에도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셨지만 그러나 믿음과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삶은 죽기까지 지키셨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온전한 본이 되신 분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들여다보면 이 두 왕국에 대한 구별이 분명히 있으셨어요. 이 두 왕국의 현실을 올바로 이해하시고 온전히 증거하신 분. 예수님도 잠시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사셨습니다. 천국을 떠나. 천국 본향을 찾는 믿음, 돌아갈 믿음으로 이 세상 권세에 예수님도 끝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세상 나라하고 싸우셨나요?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왕국, 어떤 하나님 나라를 원하였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와 세상 빈곤에서부터 해방시켜줄 세상 왕이 되어 세상 왕국을 세워주실 것을 원했죠. 로마 정부 물리치고 그냥 예수님이 더 강한 세상 나라 세워주기를 원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이 없으셔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세상왕이 되는 것이나 세상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정부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거나 유대인들의 독립을 위해 싸우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이 예수님이 이 세상 권세에 끝까지 복종하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그들의 재판 결과에도 순종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그런 예수님은 버려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칼 갖고 다녔어요. 칼을 들고 세상 전쟁을 하려고 그것을 하나님의 전쟁처럼 하려고 했다는 거죠. 세상의 불의에 맞서서 무력을 행사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죠. 칼과 창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정부를 반란을 일으켜서 좀 더 나은 나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하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의 세상 왕국 세우기 위해 오셨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상 왕국으로 세우기 위해 오셨다면 예수님은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세상 전쟁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라, 천국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천국의 왕으로 천국을 바라보시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세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신 삶의 원리였다는 거죠. 세상 나라에서 악한 비방을 받으시고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애매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 세상 권세와 싸우지를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끝까지 선을 행하심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십니다. 오직 진리만을 끝까지 증거하시고 참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자신은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아니, 온 만물의 창조주시고 왕이신 세상 나라도 예수님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인 유대인 지도자들, 헤로드 왕,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로마 정부의 권세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 자리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삶을 살아주신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모든 삶을 죽기까지 살아가실 때에 본향 찾는 믿음으로 하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즉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우리와 함께 천국 본향에 돌아가 그곳에서 살아갈 그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권세에도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천국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악한 세상은 하나님이 결국 마지막 날 심판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모든 권세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선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시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천국 바라보시며 이 땅에서 모든 삶을 이렇게 사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거짓 증거와 악한 비방을 받고 부당하게 애매의 고난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선을 행하며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들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갈 천국 본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방신학 같은 것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검을 휘두르고 불법하게 정치적 투쟁을 하며 불법한 나라를 향해 정치적 투쟁을 하며 폭력이라도 행사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성경적인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환난과 박해가 찾아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권세에 순복하라고 하십니다. 천국 본향에 돌아갈 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 정부의 권세에 순종하고 그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하십니다. 우리 그 한 구절 가볼까요? 디모데전서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방금 읽었던 그 예레미야서의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함이니라. 바벨론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명령과 같죠.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 국가와 세상 정부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국가와 세상 정부가 주어진 권세를 공평과 정의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고 하십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가 본향에 들어갈 그날까지 믿음과 경건한 삶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이 온 세상 나라가 다 공평과 정의를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더 악한 국가와 더 악한 지도자와 더 악한 정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 빌라도, 가이사,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종처럼 그들을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에게까지 또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당시에 그 네로 황제 애매히 고난을 받게 하고 다 기독교인들을 죽였다. 그들까지도 순종하여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죠. 누구 영광이 드러났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바보같이 이렇게 당하는 게 아니죠. 참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는 것까지 복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순교당하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되 끝까지 세상 싸움은 싸우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진 천국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세상 권세에 의해 죽임을 당게 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은 증거하며 천국은 증거하며 갔다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삶 속에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품고 우리의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을 영원한 본향에 속히 들어가게 해달라. 예수님이 속히 다시 오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은 분명히 올 거고요. 그날에 다 드러날 겁니다. 그날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선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불의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애매히 고난을 받고 조롱과 멸시를 당해도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복종하듯 허락하신 모든 권세를 공경하고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날 마지막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단순히 무정황주의, 비폭력주의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고 우리가 속한 천국의 소망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시브리서 가보겠습니다. 이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 시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 38절까지 읽을게요. 35절부터 38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들은 다 당하였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헤매이 억울하게 이런 고난의 삶을 당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저 힘이 없어서 그들이 그저 바보라서 이렇게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이렇게 자신들을 핍박하는 권세, 악한 권세라 할지라도 죽기까지 순종하며 구차하게 자신의 생명을 면하려 하지 않았던 것은 세상 전쟁을 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본향 찾는 믿음으로 자기 믿음과 예배를 끝까지 지키며 살아갔던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증거한 믿음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원리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이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날까지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싸우는 무기는 세상의 창과 검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복음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예수님 삶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속한 곳은 천국임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삶을 주를 위하여 주님처럼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천국 찾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과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지키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하나님의 두 왕국에 속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원리를 좀 더 자세하게 오늘 본문하고 오늘과 연결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에 속한 시민으로 잠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시어 이 땅에 주신 권세에도 복종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 찾는 믿음으로 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자취를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